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전역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는 리비아 주재 한국 대사관이 무장괴한의 총격을 받아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중동지역 내 자국민들의 안전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리비아 내 자국민들과의 개별 접촉을 통해 철수를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비아에는 현재 외교관 한 명을 포함해 한국인 35명이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비아에서는 어제 새벽 무장괴한이 수도 트리폴리의 한국 대사관 앞에서 기관총 40여 발을 난사해 대사관 경비를 담당하던 리비아 현지 경찰관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한국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한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 같은 무차별 테러 공격을 비난하고 희생자 가족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무암마르 가다피 전 지도자 축출 이후 계속되고 있는 리비아의 정치적 갈등과 폭력 사태를 끝내기 위한 평화협상이 오늘 알제리에서 열립니다. 앞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5개국 외무장관들은 성명을 통해 오늘 열리는 리비아 정치 세력들 간 회담과 오는 15일 유엔이 중재하는 모로코 회담을 환영했습니다. 이들은 또 리비아의 정치 세력들이 권력 장악을 위한 내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장관들은 또 무장 세력들이 리비아의 정치 불안정을 이용해 리비아 안팎에서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가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5개 국가들이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데 대해 비난했습니다. 앞서 이들 5개국은 지난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유럽 지역 다른 곳에서 공격적인 군사 행동을 벌이고 있다며 이에 대항하기 위해 군사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북유럽 5개 외교 장관들은 발티케 연안에서 러시아의 군사와 정보 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노르딕 국가들과의 국경 지역에서 군사적 대결 구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내년에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어제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오늘 당내 경선 참여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올해 43살로 쿠바 이민자 출신인 루비오 의원은 오늘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정치 행사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을 통해 미리 공개된 루비오 의원의 선거 구호는 미국을 향한 새로운 방향입니다. 이 영상에서 루비오 의원은 미국이 강력한 세계 지도자가 돼야 한다며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공화당은 루비오 의원에 앞서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과 랜드폴 상원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중국 최대 국영 석유 회사를 이끌어온 장재민 전 회장에 대한 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후베 이성 한장 중급 인민법원의 모습을 드러낸 장재민 전 회장은 뇌물 수수와 거액의 부정 자산 취득, 직권 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재민은 아시아 최대 석유업체 페트로차이나의 모기업인 중국 국영 석유회사 회장을 맡아왔으며 지난 2013년에는 중국 국영 석유업체들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 책임자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 수단에서 대통령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이번 선거는 주요 야당 후보들이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오마르 알바시르 현 대통령과 그가 이끄는 국민의회당의 승리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미국, 영국 등은 이번 선거를 강력 비난했습니다. 지난 2011년 남수단이 분리 독립한 이래 처음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바시르 대통령은 평화, 개발, 국가 경제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4월 13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다음 달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전승 기념 행사에 대통령 대신 특사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임금 지급 기간이 시작됐지만 임금 인상 문제로 인한 별다른 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측에 임금을 아직 지급한 기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따라서 북측에서도 특별한 반응은 없는
것으로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를 진전시키고 있다고 일본 방위성 산하 연구소가 분석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황해도와 함경남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다음 달 열리는 러시아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기로 하면서 성사 여부가 주목됐던 남북 정상 간 만남의 가능성도 사라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 고위 인사들의 러시아 방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다음 달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전승 70주년 기념 행사에 윤상현 대통령 정무특보를 특사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측이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는 장고 끝에 대통령 불참을 결정한 겁니다. 이에 따라 전승절 행사를 계기로 한 박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만남도 이루어질 수 없게 됐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1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더라도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기보다는 만남을 위한 만남에 그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며 불참 배경을 내비쳤습니다. 특사 파견에 대해선 철저하게 의전적 성격의 특사로 보면 될 것이라며 전승절 행사 과정에서 북한 측 인사를 만나더라도 알맹이 있는 얘기가 오가기는 지금으로선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유한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전승절 행사의 성격상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더라도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기 어렵고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로 서방 우방국들이 대거 불참하는 상황 또한 정상회담 효과를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지금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두 나라이잖아요. 거기서 뭔가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는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다른 우방들로 하여금 협조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러시아가 남북한과의 삼각경제협력을 고리로 외교적 중재자로 나선 모양새였지만 박 대통령의 불참 결정으로 전승절 행사를 계기로 한 남북관계 돌파구 모색은 이루어질 수 없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의 남광규 교수는 미러와 미중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지금의 한반도 주변 정세는 북한으로선 나쁘지 않은 상황 전개라며 북한이 남북관계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외부 변수로 인해 가지고 남북관계가 좀 촉진될 수 있는 요소는 지금 상황은 좀 없지 않은가.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남북 간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북한 입장이 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 이 상황이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보이시는데요.
한편 북한에선 고위 인사들이 한꺼번에 곧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승절 행사 참석을 러시아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제1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모종의 사전 준비를 위한 행보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TV 방송 NTV 웹사이트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 관계자는 이번 주에 북한의 로두철 부총리와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그리고 궁서궁 외무성 부상 등이 모스크바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로 부총리와 궁부상은 러북 친선의 해 개막식에, 그리고 현 부장은 국제안보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으로 알려졌지만 김 제1위원장의 방러에 앞서 북러 정상회담 의제 조율 등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한국군 당국은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나 상호 군수 지원 협정 체결 문제는 현재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으며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다음 달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국 측에 상호 군수 지원 협정 체결을 요구할 것이란 일본 언론 보도를 부인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과거사 문제 등 한일 간 여러 사안들이 있는 만큼 국방장관 회담이나 군수 지원 협정 등은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일본의 한 매체는 어제 일본 정부가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성사시키고 상호 군수 지원 협정 체결을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둘러싸고 남북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임금 지급 기간이 시작됐지만 별다른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3월분 임금 지급 기간이 지난 10일부터 시작됐지만 별다른 특이 동향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13일 현재까지 북측에 임금을 지급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의 13일 정례 브리핑입니다.
아직 뭐 북측에 뭐 임금을 아직 지급한 기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따라서 북측에서도 특별한 반응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북은 지난 7일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남측의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 협의를 통해 입장차를 조율했지만 접점을 찾진 못했습니다. 임병철 대변인은 7일 이후 현재까지 남북 간의 협의가 진전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다 오는 15일 태양절을 맞아 북측 총국이 15일부터 이틀간 휴무에 들어가 남북한이 협의할 시간은 더욱 촉박한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임금 지급 기한에 얽매이지 않고 북측과 협의를 해나갈 방침입니다. 임병철 대변인입니다.
물론 20일 안에 관리의 총국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해결이 되면 가장 좋겠지만 20일까지도 임금 문제가 협상이 안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어떤 이런 임금 지급 어떤 기한 이런 데 얽매이지 않고 그 문제 해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개성공단 임금 문제를 둘러싼 남북 간 갈등은 지난해 11월 북측이 개성공단 노동 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뒤 지난 2월 북한 근로자들의 월 최저임금을 기존보다 5.18% 인상한 74달러로 통보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남북 간 합의 없는 북한의 일방적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의 요구를 따르지 말라는 공식 지침을 입주 기업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임병철 대변인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서도 남북 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북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뷰이 뉴스 김은지입니다.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과 일본 방문을 마치고 어제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번 순방을 통해 한일 두 동맹국과의 신뢰관계 강화와 군사력 현대화를 강조했습니다.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핵심이 바로 이런 노력을 확대하는 데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자, 이현철 기자 나와 있는데요. 카터 장관의 이번 순방을 결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카터 장관의 이번 순방 결과 의미부터 알아볼까요?
네,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게 핵심입니다. 동북아시아 지역 최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면서 미군 전력도 더욱 현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겁니다. 미 국방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아시아 재균형 정책란을 별도로 마련해서 카터 장관의 발언과 정책의 중요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카터 장관이 지난 9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는데 이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어떤 것들을 주로 강조했습니까?
네, 미한 동맹이 역대 최강의 상태임을 강조하면서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제와 한반도 안정을 통한 동북아 평화와 번영이란 공약을 계속 이행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특히 두 나라의 안보 협력을 사이버와 우주 분야로 긴밀히 확대하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북 억제의 일환으로 두 나라가 보다 구체적인 행동 계획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미한 억제 전략위원회를 이달 중 출범하기로 합의한 게 대표적인데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과 탄도미사일 능력이 개선되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수단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이번 주에 열리는 제7차 미한 통합국방협의체에서 이 계획에 공식 서명할 예정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어떻게 협의하겠다는 건지 또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미군은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해서 이를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KN-08에 장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시험 발사를 하진 않았지만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두 나라가 보다 구체적인 억제 전략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두 나라가 이를 위해서 기존의 4D 개념을 실질적인 작전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을 집중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4D 개념이라는 것이 뭔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4D는 영어 알파벳 D로 시작되는 4개의 단어, 즉 탐지, 디텍트, 방어, 디펜드, 교란, 디스럽, 파괴, 디스트로이를 합한 작전 개념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해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안보협의 회의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밝혔었습니다. 척 헤이글 당시 국방장관의 공동기자회견 발언 들어보시죠.
And the minister and I endorsed our new operational concept to detect, disrupt, destroy, and defend against North Korean.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탐지와 방어, 교란, 파괴란 새 작전 개념을 지지한다는 내용인데요. 성명에 따르면 핵과 생물학 탄두 등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포괄적인 억제와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4D 개념과 원칙을 설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기존의 확장 억제 정책위원회와 미사일 대응 능력위원회를 통합해서 억제 전략위원회를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카터 장관이 새로운 첨단 무기들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배치하겠다고 밝힌 것도 주목을 끌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카터 장관은 지난 10일 미한 국방장관 회담을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developing, for example, a new stealth bomber.
미국은 새로운 스텔스 폭격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 폭격기는 아태 지역에 적합한 전력이란 설명입니다. 카터 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F-22와 F-35 전투기들을 언급했습니다. 또 신형 이지스 구축함의 순환 배치도 언급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일본과 한국 방문에 앞서 애리조나 주립대학에서 가진 강연에서 이런 계획을 보다 자세하게 밝혔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들을 언급했나요?
네, 가장 최근에 아태 지역에 버지니아급 잠수함과 미 해군의 P-8 정찰기를 보냈고 장거리 폭격기인 B-2와 B-52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또 미래 전력으로 신무기인 레일건과 우주전자전에 대비한 일부 놀랄만한 무기들을 개발 중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참 여러 가지 무기들이 나왔는데 어떤 성능을 갖고 있는 건가요?
네, F-35 전투기는 현존하는 전투기 가운데 최첨단인 5세대 전투기로 막강한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음속의 1.6배인 마하 1.6의 속도로 최대 200km 밖의 적을 발견해서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적의 레이더에 거의 포착되지 않는 뛰어난 스텔스 기능을 갖고 있어서 공격 능력이 기존의 전투기들보다 4배 내지 8배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당 가격이 거의 1억 달러에 달하는데 한국도 40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네, 이 레이걸건이라는 무기도 궁금하군요.
네, 레일건은 화약이 아닌 전자기력을 이용한 무기입니다. 속도가 음속의 7배나 빠른 미래형 최첨단 무기입니다. 대기권 밖으로 전기포를 쏜 뒤에 우주에서 낙하시키면서 목표물을 타격하는데 명중률이 매우 뛰어납니다. 카터 장관은 속도는 빠르고 비용은 기존 미사일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파괴력은 매우 뛰어나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레일건은 탄도미사일과 크루즈미사일 전투기를 효율적으로 가격할 수 있는데 미 해군은 이르면 내년부터 전함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런 무기들을 우선적으로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겨냥한 것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카터 장관은 이런 첨단 무기 체계 배치를 강조하면서도 아태 지역 국가들과 신뢰를 강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0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을 만나서도 첨단 무기 등 물리적인 수단보다 한국 같은 동맹국과 신뢰를 심화하는 게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핵심이라고 카터 장관은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중국과도 지속적인 공동성장을 이루는 게 재균형 정책의 본질이란 겁니다. 카터 장관은 이런 배경 때문에 군사력뿐 아니라 경제와 인적 교류 등 다방면으로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의 아시아 순방 성과를 이현철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북한이 핵탄두의 소형화를 진전시키고 있다고 일본 방위성 산하 연구소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의 기습 공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점도 우려 사안으로 지적했습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방위성 산하 방위연구소가 10일 동아시아의 안보 문제를 분석한 연례 보고서 동아시아 전략 개관을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도발 행위 등으로 인해 한반도 정세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탄도미사일과 로켓을 발사하고 4차 핵실험을 실시할 뜻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은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를 늘리고 정밀도를 향상시키는 한편 핵탄두의 소형화를 진전시켜 미국에 대한 군사 억제력을 키우고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핵탄두의 탄도미사일 탑재가 실용화될 경우 동북아시아 지역 안보에 심각하고도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 일본을 사정거리에 넣고 있는 노동미사일 두 발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에 등장하지 않았던 발사 지점에서 새벽과 심야 시간대에 발사한 것으로 미뤄볼 때 북한이 탄도미사일의 운용 능력, 특히 기습 공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신형 미사일과 로켓 개발을 통해 타격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강원도 원산 부근에서 발사한 신형 300mm 다연장 로켓포 KN-09은 150에서 200km를 날아간 것으로 보이며 한국 중부 지방까지 사정권에 넣고 있어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위협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개발하고 있는 점도 위협으로 지적됐습니다. 발사대 한 개당 미사일 대여섯 기가 재장전 가능하다고 보면 최악의 경우 250에서 300기의 노동미사일이 다양한 지점에서 한꺼번에 발사되는 상황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면 북한의 위협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북한의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최근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권력의 2인자 자리를 놓고 엎치락뒤치락하던 최룡해 당 비서와의 서열이 또다시 역전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으로부터 이 같은 서열 변동의 배경과 의미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먼저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에 오른 의미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과거 2012년 4월 최룡해는 인민군 총정치국장에 임명되면서 곧바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직에도 선출되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황병서는 작년 4월 인민군 총정치국장직에 임명되고 나서도 약 10개월 후인 올해 2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직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최룡해에 비해 정치국 상무위원직 진출이 많이 지체된 감이 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은 현재 김정은을 포함해서 모두 3명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병서가 정치국 상무위원에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김정은의 특별한 신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반면에 최룡의 당 비서는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내려갔는데요. 그렇다면 권력 서열이 역전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2월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최룡이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위원으로 강등되었고 황병서가 정치국 위원회에서 상무위원으로 승진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공식 서열이 역전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황성 정치국장과 최 비서가 그동안에 이 서열을 놓고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그 복잡한 관계였는데요. 그동안에 이 서열 변화를 좀 요약해 주시죠.
예. 2014년 4월 최룡해가 인민군 총정치국장직에 서임되고 황병서가 그 자리에 임명되면서 황병서의 호명 순서가 최룡해보다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0월 최룡해가 다시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불리면서 그의 이름이 황병서보다 먼저 호명되었었죠. 그런데 올해 2월에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 이후부터는 다시 황병서 이름이 최룡해보다 먼저 호명되고 있습니다.
이 북한에서는 그 선거를 통해서 그런 공직자가 뭐 결정이 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또 투명하게 그런 그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서열 변화가 자주 일어나는 이유를 어떻게 파악을 해볼 수 있을까요?
북한의 핵심 엘리트들이 지도부에서 맡고 있는 상임 직책이 바뀔 때마다 그의 공식 주석단 서열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직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최고 지도자가 특정 엘리트를 얼마나 신임하는가에 따라 그의 서열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북한에서의 그 권력 이동 이런 것은 참 외부에서 짐작하기가 어려운데요. 과연 어떤 힘에 의해서 이런 변화가 생기는지 하는 것도 외부에서는 참 궁금한 사안입니다. 이 김정은 단독으로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배후의 영향이 있는지 이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정은이 간부들의 충성심과 능력에 따라 그들을 수시로 강등 또는 승진시키고 있는 것은 그만큼 그의 권력이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이 같은 조치를 취해서 그에 대한 간부들의 충성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북한 간부들의 서열 변화가 자주 나타나는 것은 김정은이 아니라 간부들의 지위가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권력 구축도 아직은 완성이 안 된 것이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권력은 간부들의 어떤 지위를 수시로 올렸거나 높일 정도로 그만큼 이미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김정은의 권력 장악이 외부에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미 김정은이 살아있을 때 2009년부터 사실상 본격화됐기 때문에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에는 이미 김정은이 매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권력 승계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황총 정치국장의 이번 약진이 앞으로 그러면 김재일 위원장의 통치 방향을 암시한 어떤 측면이 있겠습니까?
황병서의 약진은 무엇보다도 그가 작년 4월 총정치국장이라는 군부의 제1인자 자리에 임명되고 나서도 그가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지 않고 현명하게 처신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로 인해 북한 지도부에서 황병서는 매우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데 반해서 최룡해는 작년 9월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과거 장성택이 맡았던 핵심 요직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자리를 다시 차지하면서 거만하게 행동하고 다른 간부들을 비난하면서 다른 간부들과의 관계가 매우 악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까지만 해도 김정은의 공개활동에 매우 빈번하게 동행했던 최룡해가 2015년에 들어와 김정은의 공개활동에 몇 차례밖에 동행하지 못한 것은 최룡해가 부적절하게 처신함으로써 김정은의 신임을 어느 정도 잃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최룡해가 최근에도 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 중에서는 박봉주 총리 바로 다음에 호명이 되고 있고 각종 행사에서 당을 대표해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최룡해에 대한 김정은의 신임이 아주 약화된 것은 아니고 최 비서가 여전히 당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정 실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세종연구소의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으로부터 황병서 북한 군총정치국장이 최근 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차지하게 된 배경 그리고 그 의미 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북한에서 오는 15일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기념하는 태양절입니다. 북한 당국은 태양절을 맞아 전국 각지에 김일성 주석과 아들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상을 세우고 행사를 여는 등 우상화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우상화 실태와 이를 보는 외부의 시각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앞둔 지난 3일 함경북도 나선시에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상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2월 23일 강원도 원산에 말을 탄 모습의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나란히 세웠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위하여 여든들 성!
이 같은 동상걸 입은 북한 수뇌부의 결정에 따른 겁니다. 지난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자 노동당 정치국은 특별보도를 통해 2월 16일을 광명성절로 정하고 전국 각지에 동상을 세운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해 1월에는 평양 국가안전보위부 건물을 시작으로 2월에는 만수대 창작사 앞 그리고 4월에는 만수대 언덕에 김정일 동상이 세워진 데 이어 지방 곳곳에 김일성 김정일 동상과 영생탑이 건설됐습니다. 1945년 8월 한반도 해방 이래 70년간 계속된 우상화로 인해 북한은 전 세계에서 지도자의 동상과 우상화 상징물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평양 중심부인 만수대 언덕에는 높이 23m의 거대한 김일성과 김정일 동상이 세워져 있고 전국적으로 3만 개가 넘는 동상과 흉상 그리고 각종 기념물이 있습니다. 북한은 또 지난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자 그의 집무실을 금수산 태양궁전으로 이름을 바꾸고 일대를 성역화했습니다. 우상화는 동상과 기념물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에 살다가 지난 2003년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최수경 씨는 북한 어린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김일성, 김정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하고 김정일 생일인 2월 16일 날 전국의 모든 아이들에게 사탕 과자가 한 1kg 정도 나가는데 그걸 받는 날이면 꼭 반드시 그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3살짜리든 뭐 2살짜리든 4살짜리든 말을 할 수 있는 아이면 모두가 초상화에 서서 김일성 대원수님 고맙습니다. 김정일 원수님 고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꼭 인사를 하게 합니다.
게다가 주민들은 항상 가슴에 김일성 김정일 배지 초상의장을 달아야 하고 모든 집마다 김일성 김정일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북한의 모든 음악과 미술, 문학, 학술, 언론 역시 우상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듯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 계속되는 우상화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선전선동에 세뇌된 상태라고 탈북자 최수경 씨는 지적합니다.
세뇌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북한의 모든 사람들이 세뇌될 수밖에 없고 세뇌의 목적이 뭐냐면 김일성, 김정일은 신이고 신이라는 거는 사실은 오류가 없고 결점이 없고 이런 상징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넘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어떤 정책이나 토를 달아서도 안 되고 그런 위치에 넣으려고 그렇게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북한의 우상화 목적이 정책 선전의 차원을 넘어 신격화에 있다는 점에는 전문가들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가로 현재 워싱턴의 미국 민주주의 진흥재단 방문연구원으로 있는 마키노 요시히로 씨는 김일성, 김정일은 2차 대전 이전의 일본 천황을 연상케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좀 북한의 친척들이 있는 그 노스 코리안 자파니즈에게서 이야기 들은 바가 있는데 그 북한 사람들은 그런 일본 천황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잠배한다거나 그런 형식을 많이 공부했다고 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백두혈통 우상화 작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일성의 경우 항일발치산 투쟁이라는 우상화 재료가 있었지만 김정일의 경우는 내세울 게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입니다.
김일성의 경우는 해외에서 활동을 했으니까 발치산 활동을 했으니까 그때는 뭐 누가 뭘 했는지 그 사람들밖에 모르니까 우상화가 가능했고 김정일의 경우는 김일성의 경우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하바롭스키에서 출생은 했지만 잘한 것은 평양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김정일의 성장 과정을 알고 있거든요.
특히 북한의 젊은 세대들은 김정일 우상화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93년 양강도 해산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자 박연미 씨입니다.
저희에게는 공포만 남아있었어요. 그 어떤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나 좋은 마음은 없었고요. 또 북한 김일성 정권을 찬양한 노래를 부르면은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했거든요. 뭔 촌스럽게 그런 노래를 부르냐.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저희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쪽에서는.
최근 북한 당국은 김정은 제1위원장을 우상화하는 교육 지침서를 일선학교에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침서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3살 때 총을 쏘고 자동차를 몰았으며 8살 때 대형 화물차를 운전했다는 내용이 실려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강성산 전 북한 총리의 사위로 1994년 한국으로 망명한 강명덕 씨는 이런 식의 선전은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일성이나 김정일 때하고는 또 다르다는 거죠. 1대 2대는 그 선전이 목표 들어간지 모르지만 3대 세습에 오면서 김정은이가 3살 때 차를 운전했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사람들이 자기 아들이나 자식에게 운전을 시켰다는 것을 이건 납득할 수가 없잖아요.
옛소련도 레닌과 스탈린 등 독재자를 우상화하기 위해 곳곳에 동상과 기념물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초 소련이 붕괴되면서 그만턴 동상과 우상화 건축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오는 7월 한국 광주에서 열리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남북 단일팀 구성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그러나 남북 합동 성화 봉송과 북측 응원단 파견 문제에 대해 북측에 협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가 남북 단일팀 구성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광주 유대회 조직위원회는 13일 단체 종목 조 추첨 행사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처음부터 단일팀을 전제로 참가 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단일팀 구성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위원회 관계자입니다.
단일팀 구성은 이제 힘들다고 공식적으로 밝히셨고요. 이미 다 국가별 대진표가 짜져버렸기 때문에 오늘 조추첨을 통해서 원래 그 단일팀을 하려면 그 엔트리할 때부터 이렇게 좀 논의가 됐었어야 되는데 이미 그 시기를 놓쳤었고요.
이와 관련해 에릭 스트롬 국제대학 스포츠연맹 사무총장은 남북한 협의사항을 바탕으로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윤성 유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다만 백두산과 무등산에서 성화를 채화한 뒤 임진각에서 합화하는 방안과 북측 응원단을 파견하는 방안 등에 대해 북측에 협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 관계자입니다.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지만 앞으로 정부 측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성사되도록 노력하겠다.
이 앞서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9일 현재 남북관계 상황과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할 때 광주 유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제적인 종합체육경기대회 때 남북한이 단일팀을 구성한 사례가 없었고 또 이미 선수 선발 절차가 거의 다 끝났다는 겁니다. 다만 앞으로 여건에 따라 국제체육대회에서 단일팀 구성은 가능하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10일 유대회 대표단장 사전회의 참석을 위해 광주를 방문한 북한 대학생체육협회 장정남 부위원장은 경기에 지려고 하는 팀은 없다고 말하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부위원장은 11일 핸드볼 결승전이 열리는 나주 체육관을 둘러봤으며 남북 합동 성화봉송 계획에 대한 질문엔 별다른 언급 없이 웃음으로 답했습니다. 단체전 경기 두 종목에 출전하는 북한 대표팀은 13일 조 추첨에서 여자 축구는 브라질과 중국, 폴란드와 경기를 치르는 C조에, 여자 핸드볼은 브라질과 체코, 슬로바키아와 함께 B조에 편성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캐나다가 UN 아동기금 유니세프의 대북사업에 70만 캐나다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유니세프가 올해 대북 지원을 위해 모금한 금액은 목표액의 4.5%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정부가 올해 들어 첫 대북 지원으로 유니세프의 대북 사업에 미화 55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UN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오차는 11일 공개한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 보고서에서 캐나다 정부가 이 같은 액수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 WFP의 대북 지원 사업에 각각 미화 90만 달러와 27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한편 유니세프는 올해 대북 지원 예산으로 1,800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유니세프는 올해 전체 대북 예산 가운데 영양 사업에 가장 많은 85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금으로 임산부와 가임 여성, 수유모, 6개월에서 2살 미만 영유아 490만 명에게 비타민 등 미량 영양 보충제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유니세프는 영양 지원 다음으로 많은 500만 달러를 식수와 위생 사업에 투입해 주민 20만 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보건 사업에 350만 달러를 지원해 영유아와 임산부 70만여 명에게 홍역과 결핵 등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엔이 최근 발표한 대북인도주의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에 따르면 유니세프가 8일 현재 모금한 금액은 목표액의 4.5%인 80만 달러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유니세프를 포함해 북한 내 유엔 활동을 총괄하고 있는 굴락 이작사의 유엔 상주조정관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들이 기본적인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On the health sector, there is a great inadequate facilities and also need for supplies to support.
의료 시설이 열악하고 의약품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작사의 조정관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은 정치 상황과 분리돼야 한다며 북한 여성과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의 커피 전문점이 탈북민들을 고용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3명의 탈북 여성이 이 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탈북민 지원들과 함께 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에 이 회사를 박은정 기자가 찾아봤습니다.
서울 개포동에 있는 커피 원두 볶음 전문 업체. 언제나 분주하게 돌아가는 이곳은 탈북민 3명을 비롯해 장애인과 노인, 장기 실직자를 고용해 사업을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제품 배달과 원두를 갈아 커피를 내려먹는 기계 수리는 다른 직원들이 맡고 있고 탈북민 직원들은 주로 원두를 볶는 일과 포장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커피 제조공을 하고 있어요. 덩치가 내려올 때는 그걸 하시고.
3년 전 이 회사에 가장 먼저 입사한 이혜영 씨.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커피 원두를 최적의 상태로 볶아내는 기술이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왔는데요. 제가 이제 지금 1년 5개월 차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처음에는 하나센터 심리상담을 받으면서 그분이 소개로 여기에 입직해서 한 달 만에 저기 한 분이 또 저희 소개로 들어오시고 다른 한 분은 지원재단 그 소개로 아마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나 그만큼 일에 적응이 회사 이런 데 적응이 잘 됐다고 볼 수 있죠.
항상 활력이 넘치고 어떤 기술을 가르쳐도 곧 숙지하는 혜영 씨 덕분에 이곳에 탈북민 직원이 두 명이나 늘었습니다. 연정 씨와 옥인 씨인데요. 한국에 처음 와서는 낯선 환경에 마음의 문을 열기가 어려웠지만 이제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회사가 재밌어요. 회사의 한국분들이 우리를 많이 배려해줘요. 커피는 세계적으로나 보나 한국분들이 밥 대형보다도 커피를 더 많이 마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지금 뭐 K-POP에서 한류풍이 분다면 이 한국에는 커피가 주식으로 여기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커피 회사에서 일하는 궁지도 있고 그리고 또 커피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마시고 이러니까 커피 창고에 다니면서 일하는 자부심도 있고
가족처럼 형제처럼 허심없이 허심탄회하게 일하는 게 네 일 내 일 따로 없고 서로 도와주는 게 제일 자랑거리인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도 대표님이란 이런 이미지보다도 친형제처럼 서로 허물 없이 점심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소리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런 상하간의 관계를 떠나서 너무나도 허물 없이 그러니까 그에 맞게 우리도 더 많이 일 잘해주고 서로 받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곳에서는 하루 최대 400kg의 원두를 볶아 공급하고 있는데요. 최근 사내 복지 차원에서 커피를 직접 내려먹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단골 고객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나날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 회사의 성공 비결은 이렇게 직원들의 능력과 자부심 그리고 화합인데요. 비슷한 경험을 나눈 사람들끼리 한 회사에서 일하다 보니 일에도 금세 적응했고 회사에 나오는 게 즐겁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족 같은 분위기? 처음에는 조금 그 어떤 문화적 차이나 그런 건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점차적 어휘가 풀리면서 적응도 되고 서로 차이점을 없애고 가족같이 서로 챙겨주고 뭐 안 좋으면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은 그냥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똑같은 공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 고향에서 왔다고 생각하니까 서로 우지도 되고 마음 아픈 일이나 기쁜 일 서로 같이 공유하고 서로 위로해도 해주고 하니까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도 한국 분들도 더 좋고
한국인 직원들도 처음엔 살아왔던 문화가 달라 어색해했지만 지금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요. 이 회사의 양지선 과장을 만나봤습니다.
저희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이런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쪽에 원래 이제 관심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진 건 아니고 이제 우연한 기회에 저희가 그 탈북민 모임이라든지 그 단체 재단에서 이제 소개로 받게 돼서 처음에 한 분, 두 분 이제 근무하시게 된 게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와서 이렇게 세 분이 근무하시게 된 계기가 됐죠. 저희도 뭐 반신반의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왜냐하면은 저희도 처음이고 물론 근무 처음에 하셨던 분도 처음에 이제 저희 회사에 입사를 했지만 이제 해보니까 너무 괜찮고 이제 서로 간에 또 지내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분단 국가지만 이렇게 넘어와서 보니까 같은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고 그래서 뭐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적응을 하다 보니까 일하는 것도 참 좋고 그래서 이제 또 소개로 또 더 들어오시게 됐고 네, 이렇게 해서 참 너무 좋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올해 아파트형 공장으로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더 키워서 이전하는 건데요. 이 회사의 김유리 대표는 추가로 뽑을 생산직 직원도 탈북민 출신으로 채울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앞으로 탈북민 직원들에게 바리스타 그러니까 커피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교육을 해 스스로 커피 전문점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인데요. 회사의 지원 덕에 탈북민 직원들의 꿈도 희망도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도 커피 창고에 다니면서 많이 배울 거예요. 배워가지고 커피를 해가지고 가게 같은 걸 하나 해가지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왔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잘 살고 보람있게 사는 것이 내 대한민국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잘 살자고 왔잖아요. 그래 뭐 큰 성과는 없어도 이 일에서 성공적으로 앞으로는 좀 자격증 같은 것도 하고 개인 창업도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걸 기대하고 있는데 아마 회사 과장님들아 많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니까
그런 마음이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오늘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 한국의 큰 뉴스 어떤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먼저 한국의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 성완종 리스트라는 이름의 파문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전 정부 때 추진됐던 자원외교 비리와 관련돼서 검찰의 조사를 앞두고 있던 한 기업의 회장 성완종 씨가 유서와 함께 남긴 쪽지가 일명 성완종 리스트인데요.
네.
한국의 고위 정치 지도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서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 성역 없이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고요. 검찰도 대규모 특별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 쪽지에 거론된 인물과 내용이 무엇이었길래 이렇게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건가요?
국무총리 또 두 명의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의 이름이 적혔습니다. 또 성 전 회장이 건넨 것으로 추측되는 미화 10만 달러 또 한국 돈으로 7억 원이라는 금액도 적혀 있었고요. 이외에도 새누리당의 의원, 인천시장, 부산시장, 경남도지사 등 8명의 인사가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중 6명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대통령 후보 시절 선거 캠프에서 중책을 맡았던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또 일부 돈의 경우에 대선 자금으로 쓰여졌다는 이런 그 사망한 성 전 회장의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통령의 최측근이 연루돼 있습니다. 또 대선 자금의 의혹을 받게 된 박근혜 대통령, 또 여당의 의원들이 이름이 거명이 된 새누리당,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수사하라 이렇게 검찰에 요구했고요. 새누리당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입니다.
성역 없이 신속한 수사를 해서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서 국민의 의혹을 씻어드려야 합니다. 검찰의 외압이 없도록 우리 새누리당에서 앞장서 책임지겠습니다.
네, 그러면 쪽지에 거론된 인물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완종 회장의 사망으로 강압수사 논란을 받고 있는 검찰은 이 사건에 관련됐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배제하고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수사 대상과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수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 쪽지에 거명됐던 인물들 아는 바가 없다. 왜 그런 메모를 쪽지를 남겼는지 모르겠다. 모두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 조사에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당 국회의원들과 대통령 측근이 연루된 성완종 리스트 파문.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데요.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수사가 방해되지 않도록 관련 인물들은 현재 직책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고요.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 끝낼 각오로 진실을 밝히는 데 앞장서라며 사직생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네, 한국의 정치권 소식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소식이 되겠습니까?
네, 지금 대구와 경북, 경주 일대에서는 물의 올림픽, 세계 물포럼이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 개막해서 오는 17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세계 물포럼은 세계적인 물 부족 사태와 기후 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자리고 3년마다 열리는 국제 행사입니다. 세계 170여 개국의 정부 대표단, 또 비정부기구 단체, 업체 관계자 등 3만 5천여 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의 물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머리를 맞대는 그런 모임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참가하고 있는 각국의 장관 또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물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서 입법화하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또 세계 각국의 지방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 성과가 있다면 그 성과를 낸 비결이 무엇인지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300여 개 기업이 참가하고 있는 대한민국 물산업전 또 다양한 시민 참여 행사가 개최지인 대구 또 경북 경주 일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정상들도 많이 참석을 했던데 이 물과 관련해서도 정상들의 논의가 진행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과 에티오피아, 헝가리, 타지키스탄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알베르 2세 모나코의 대공, 유엔 사무부총장, OECD 사무총장도 참석을 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 양자회담을 하면서 물 관련 논의 외에도 양국 간의 협력 문제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 세계 물포럼을 계기로 한국의 물 관리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려고 하는 K-워터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5,500억 달러에 이르는 세계 물산업시장으로 한국 기업의 진출을 꾀하고 있습니다. 어제 개막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한의 70년 긴장관계도 남북을 잇는 물길을 통해서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네. 한국인 한 사람이 먹는 고기 양 지난 30년 사이에 4배 가까이 늘었다는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식습관이 서구화됐고 또 소득이 증가된 것이 이런 변화의 이유로 분석됐습니다.
예전보다 식탁에 고기가 올라가는 횟수와 양이 많아졌다는 얘기군요.
네.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가 2013년을 기준으로 한국 사람들의 육류 소비량을 조사해서 분석한 겁니다. 쇠고기, 돼지고기, 또 닭고기 소비량을 인구수, 그러니까 인구 5천여 만 명으로 나눠봤더니 한국의 국민 1인당 평균 육류 소비량이 1년에 42.7kg, 하루로 계산을 해보면 평균 117g을 먹는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 30여 년 사이에 4배가 늘었다면 1980년대에 국민 한 사람이 1년에 10kg이 넘는 고기를 섭취했다는 계산이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80년부터 매 5년마다의 통계치를 보면 그렇습니다.
네.
1980년에는 11.3kg, 그러니까 1년에 국민 한 사람이 먹는 육류의 양입니다. 85년에는 14.4, 90년에는 19.9고요. 95년에 8kg 정도가 늘어서 27.4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38.8kg을 먹는 것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중에서는 돼지고기 소비량이 20.9kg으로 가장 많았고요.
네.
소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 쇠고기였습니다. 80년에는 2.6kg이었는데 2013년에 10.3kg으로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고기 소비량이 많아진 만큼 국내에서 다 이걸 생산하지 못해서 수입도 크게 늘었는데요. 같은 기간에 채소나 과일, 계란 소비량도 늘었지만 뭐 고기 소비량이 는 것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쌀 소비량, 30년 사이에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요. 1980년에는 1인당 연간 132.4kg을 먹었는데 2013년 67.2kg으로 떨어진 것이 눈에 띕니다.
네, 한국인의 식생활 습관 참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7460, 11990kHz로 저녁 8시부터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